계시록 17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위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우선 오늘 확인할 것은 6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 짐승 또는 그 짐승을 탄 여인으로 표현되는 이 비밀이요, 바벨론이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그의 백성들을 반대하며 핍박하며 거역하는 이 세력, 또 이 세력의 원흉들에 대한 심판의 이유가 6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라고 얘기해서 이 적대 세력이 심판을 받을 이유와 저들이 행한 일이 어떠한 것인가를 성경이 밝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피와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는 것은 피가 잘 아시다시피 극단적으로 몹시 심한 핍박을 의미하고 취했다는 것은 이 큰 바벨론이라고 대표적인 명칭을 가진 역사상 늘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 죄악된 세력이 핍박하는 것,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으로 저들의 행동의 내용과 특징을 삼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4절에 보시면 그 여자가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잔 속에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 이게 말하자면 우리 지금 6절식으로 하면 성도들의 피와 증인들의 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 여기 표현으로 가증하고 또 음행의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큰 바벨론으로 지금 칭해지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그 본질, 정체성 또 하는 일들은 다 종교적인 것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것 혹은 뭐 문화적이고 정치적이고 이런 건 다 그런 형태를 빌려 쓰는 것이지 궁극적으로는 또는 본질적으로는 종교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그 하나님과 맞서서 방해할 재주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그의 은혜의 말씀의 선포와 결실하는 일 또 그의 백성들의 신앙의 진전과 결실을 방해하는 일, 그러니까 박해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과되도록 하는 일을 이제 그 방해하는 일밖에 무슨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으로 다 순교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박해하기 위하여 그들이 하는 일들은 4절에서 이미 드러난 바와 같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에서 나타나듯이 세상의 것들, 부귀와 향락과 세상의 가치들로 미혹하며 거짓되게 속이는 것으로 복음의 결실, 복음의 증거, 성도들의 신앙의 진전과 결실을 막는 것, 가장 직접적으로는 순교요. 거기까지 갈 필요 없는, 말하자면 미혹해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이 짐승을 탄 음녀, 뒤에 보면 이 둘은 이제 그저 동일화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저들의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소개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절로 다시 가서 보시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과 그 정체의 그 속성 혹은 그 내용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 대한 그 묘사는 이랬었습니다. 14장 4절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고 소개가 되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이쪽에 속한 자들은 정절을 지키고, 여기서 말하는 정절은 다 신앙적인 내용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더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19장 7절에 가시면 성도들은 이런 식으로도 묘사됩니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을 묘사를 하면 언제나 흰 옷을 입은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세마포도 깨끗한 옷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옷, 깨끗하다는 상징으로 흰 옷이고 이 여인은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땅의 정신과 그 내용을 이 자줏빛으로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향락이고 우리가 입은, 성도들이 입는 흰 옷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킨 순결한 우리의 신앙, 충성심 또는 신앙적인 정절, 이런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전에도 잠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이 저 종말의 끝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냥 순전히 예를 들면 예수님이 3000년, 서기 3000년에 오신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2900 몇 년부터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다시 오실 때까지 얼마가 될지 모르는 모든 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여기가 종말이죠. 종말이란 기간적이지 않고 순서적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가 끝이고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다시 오신다는 말 그대로 처음 오심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구약 성경이 내다보는 말일, 구약 성경이 표현하는 종말은 언제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초림과 재림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신약에 와보니까 그 간격이 길다는 걸 알게 됐죠. 예수님이 오시면 종말이라 이렇게 봤는데 그건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림하시고 승천하셨고 남은 것은 재림밖에 없기 때문에 초림 이후 어느 때나 종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마지막을 시간적인 간격을 놓고 종말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근본적인 종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구원을 허락하셔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왕노릇하는 일이 실현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여 왕노릇할 것이냐 아니면 자줏빛 옷을 입고 음행의 더러운 잔에 취할 것이냐를 지금 현실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입니다. 의미상 구약 백성들도 이 의미를 안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따지자면 구약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올 메시아 왕국 다 저쪽 뒤로 가 있으니까 지금 선택은 어떤 의미에서는 없었죠. 그 믿음을 지키고 있고 소망을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지금 신약시대 성도들 같이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일이 지금 실현되어 있지는 않아서 말하자면 지금 우리같이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종말적인 현실이. 그러나 신약시대가 되자 이제 우리는 모두 누구를 막론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으니까 선택의 여지 없이 자줏빛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 구별을 하며 선택을 하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왕노릇 할 것이냐 아니면 넘어질 것이냐의 종말적 선택을 매일 사실은 요구받고 있는 셈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가보십시다. 에베소 6장 10절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지금 입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대적 앞에 서 있고 대적 앞에 서서 전쟁 중이며 대적 앞에 서서 전쟁 중인 대적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메시아 왕국의 통치와 그 통치의 혜택과 통치의 책임을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종말적 요구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역사적 시간의 마지막에 가까이 가는 문제가 아니고 이미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적군과 아군으로 나뉘어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말 것이냐를 궁극적인 결과를 성경의 약속을 통하여 확인해서 오늘을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분별하여 자기 자신의 복락을 위해서라도 신앙을 지켜야 하는 자리에 서며 그 책임을 지키는 것이 매일매일의 종말적 선택이요 책임이요 전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다시 보시죠.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입니다. 영적 전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이 악한 날은 지금 이 시대입니다.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랍니다. 지금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내내 이 저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고 핍박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종말은 이 땅을 떠나든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것으로만 종말이 아니고 내용상 언제나 신약시대는 종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성도는 그의 매일매일이 종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싸워야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얘기가, 이 10절 이하의 얘기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5장 22절부터 주어진 부부된 책임, 자녀와 부모의 책임, 그리고 상전과 종들의 관계에서의 책임에 이어서 나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의 삶의 어떤 정황도, 어떤 일도 신앙적인 싸움이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을 하든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반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에서만이 아니고 사소로운 문제, 의식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은 결국 세상의 정신을 따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든지 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종말인 것입니다. 세상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의 혜택을 받고 순종하는 영역과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파괴하고 넘어뜨리려는 세력, 이 둘밖에 없습니다. 이 둘이 있는 동안을, 이 둘만 있는 이 상태를 종말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말을 지나면 대적들은 다 멸망받고 심판받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 통치에 순응하며 그 복을 누리는 자들만 남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사실은 싸움이 자기도 생각지 않으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진다는 건 뭐냐 하면 모든 부분에 더 많은 부분, 더 깊고 더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사소한 문제까지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고쳐나가는 것이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은 많이 보죠. 여러분 자라나면서도 다니시던 교회에서 보고 크셨을 텐데 큰 얘기, 큰 주장에는 분명히 신앙적인 표현과 그 헌신이 보이는데 평소에는 안 그래 보인단 말이죠. 이 뭐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할 때는 분명히 신앙인이고 기드온 같고 다니엘 같고 그러다가 앉아서 밥을 같이 먹을 때는 유다 같고 이상하단 말이에요. 아나니아 같고 그거 별로 놀랄 일이 아니고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개개인이 자기가 중요시하는 어떤 부분까지 밖에 못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밖에 또는 그러니까 뭐 기껏 주일도 예배 보는 잠깐 그래서 급수가 높아져야 이제 주일 하루만이라도 되는 거 일주일에 무슨 3일 저녁 또 뭐 이렇게 자꾸 시간을 꼭 많이 연장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통치에 순응하고 자신을 적용하는 범위와 내용이 자꾸 확대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 가시면 그래서 이 문제를 성경이 이렇게 이미 주님의 직접적인 가르치심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세상식으로 살면 무슨 문제냐면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죠. 모든 생각과 선택의 그 이유가 먹고 사는 것이죠. 먹고 사는데 이제 뭐 많이 붙죠. 최소한의 먹고 사는 데서부터 이제 조금 더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사는 것이죠. 좀 더 편하고 좀 더 잘나고 이게 세상 싸움이라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그의 나라라는 것은 그의 통치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라라는 말은 통치권을 우선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것,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재미있게도 이 여러분 잘 아시는 공중의 새를 보라,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 이렇게 와갖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데 결론은 34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라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하루하루가 하루만큼씩 싸우며 하루만큼씩 시험을 보는 것이다 이거죠. 내일을 핑계대서 오늘을 안 하면 오늘만큼 안 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탄이 제일 많이 성공한 전략이 이거래죠. 그 예전에 예화들 그런 들어보신 적 있죠? 저도 자라나면서 들었는데, 뭐 핍박을 해보기도 하고 유혹을 해보기도 하고 뭘 해도 다 그렇게 성공률이 낮았는데 이 작전으로 성공을 했대요. 내일부터 하자, 이걸로 성공했대요.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내일부터 하자 많이 당해보셨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 해보셨잖아요. 내일부터, 오늘은 먹자, 내일부터 하자, 왜 먹었을까, 늘 후회하시잖아요. 신앙 싸움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다이어트 안 할 것 같죠? 저도 다이어트 해야 합니다. 저는 허리가 나쁘기 때문에 체중이 어느 이상 불면 허리가 당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70을 넘어서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다이어트 하신 분들이 아시다시피 먹기 싫은데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먹고 싶어 죽겠어서 하는 겁니다. 얼마나 먹고 싶으냐 하면 다른 거 다 관두고 뭐 음식의 뭐 내용과 맛을 관두고 저 라면에 밥 말아서 한번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걸 참아야 돼요. 6시 넘기 전에 먹고 그 후에는 절대 안 먹고, 정말 미치겠죠. 늘 이런 마음을 갖고 잡니다. 금식하는 중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금식하는 중이다, 그렇게 버텨서 70을 안 넘도록 싸워서 이렇게 70에서 70.5 사이를 붙잡고 있습니다. 저희 집엔 네 사람의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둘은 성공하고 둘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누군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분간하십시오. 근데 그 두 사람은, 실패한 두 사람은 늘 내일부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 싸움입니다. 우리는 종말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서 막다른 골목에 가는 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지금을 요구받고 있다는 정신에서, 그런 분별에서 신앙적인 선택과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계시록을 쓴 이유입니다. 지금을 살게 하려고, 결과를 보여줘서 지금을 이기게 하려고 쓴 것인데, 저 자줏빛 옷을 입은 저 여인이 그 잔에 가증한 것들과 음행의 것들로 피에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망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망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승리했고 그 지킨 믿음에 상응하는 놀라운 복을 받았다.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것을 그려서 뭐 하자고? 오늘을 이기자고. 내일 우리가 이길 거니까, 결국 이길 거니까 지금 놀자라는 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계시록의 약속들이, 이런 묵시문학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 될 일들의 얘기들은 다 지금을 사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확신을 가지고 담대케 하기 위하여 쓰여져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호기심을 가지고 나중될 일을 생각하거나 따지는 것은 전혀 성경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믿는다라고 고백한 것이 그분이 십자가를 졌듯이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이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세상이니까 그의 제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이 세상과 우리가 믿는 것이 타협할 수 없는 내용과 원리의 대조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신자된 우리의 처지를 확인하여 우리가 고백한 것과 소원하는 것을 지켜내기 위하여는 세상으로부터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박해를 받는다는 걸 당연시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힘을 말씀 속에서, 성경의 약속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하나님의 굳은 언약 속에서 확인하여 오늘을 승리케 하며 우리의 전 인생을 승리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놓치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함께 생각한 이 내용들이 당장 오늘 저녁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모든 일에 대하여 어떤 분별과 이해와 통찰과 선택과 결정과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가 생각하시는 신자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고급한 그 인격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고급한 경지로 부름을 받고 복되게 인도함 받았으니 우리가 무슨 다른 소망이 또 소원이 또 있겠습니까? 인간의 인간된 가치를 주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으며 저 더러움에 우리를 내어버려 둘 수 없음을 이제 명백히 알았사온 즉 우리가 얻었고 고백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들 주의 이름으로 지키게 하사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며 싸우며 이기며 견디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